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대표적인 반려동물인 개와 고양이는 둘 다 너무나 사랑스럽고 예쁘지만 귀엽지만 사실은 직접 키워보면 둘이 너무나 달라요. 이렇게 키워보셨어요? 저는 개하고 고양이 다 키워봤거든요. 이 둘이 성향이 너무 다릅니다. 그 성향을 이해하고 키워야 이게 즐거움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걸 이해 못하면 즐거움이 없어요. 이 개는 사람을 잘 따르고 애교도 정말 많이 부리잖아요. 제가 한국에서 강아지 키울 때는 제가 우리 복도식으로 우리 집이 쭉 있었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문이 열리고 제가 복도를 뚜벅뚜벅 걸어가잖아요. 벌써 강아지가 문 앞에 달려와서 문을 긁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렇게 알아봐요. 근데 다른 사람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릴 때는 전혀 미동도 안 하거든요. 제 발자국은 알아봐요.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그 들어가면 막 다리에 안기고 막 뛰어오르고 막 예쁘겠어요 안 예쁘겠어요? 그게 예뻐요. 예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고양이는 어떤 줄 아세요? 고양이는 제가 들어와든 안 들어와든 상 신경을 안 써요. 밥만 주면 돼. 밥만 주면 되니까 그 먹이 줄 때만 빼고는 아주 그 고양이는 아주 이기적인 동물인 것 같아요. 이기적인 동물처럼 보여요. 정말 얄미워요. 그러니까 평상시 때 그냥 얼굴이 예쁘게 생기고 뿐이지 별 모른 척하고 뭐 오라 그래도 안 오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고양이는 키우는 재미가 사실 없더라고요. 어느 날 이 개와 고양이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먼저 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나랑 사는 이 사람들은 먹여주고 사랑해주고 따뜻하고 마른 보금자리도 제공해주고 늘 쓰다듬어주고 나를 잘 돌봐주니까 정말 그들은 하나님인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말 그들 너무 좋잖아요, 그죠? 하나님입니다. 그랬더니 이에 고양이가 개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나랑 사는 이 사람들은 먹여주고 사랑해주고 따뜻하고 마른 보금자리를 제공해주고 늘 쓰다듬어주고 나를 잘 돌봐주니까, 뭐예요? 똑같죠? 내용이 똑같아요? 돌봐주니까 정말 나는 하나님인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나는 하나님인가? 나한테 이 사람들이 잘 보여줘야 되니까, 잘 보여야 되니까 나를 이렇게 대접해준다. 내가 하나님인가 보다. 이렇게 라고 말했다 그래요. 개와 고양이 이렇게 달라요.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개는 주인을 그렇게도 잘 따르는가 보. 성향이 그래요. 잘 따라요. 하지만 고양이는 키워주는 주인에 대한 이 고마움과 은혜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고양이가 예쁘긴 하지만 앞으로 반려동물을 키운다면 강아지를 키우고 싶어요. 고양이 한번 키워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저한테는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키우면 이 강아지를 키우고 싶어요. 요즘은 뭐 개냥이라 그래가지고 사람을 잘 따르는 고양이도 있다 그러긴 해요. 그런데 아이 뭐 이제 키워보니까 저한테는 강아지가 잘 맞더라고요. 여러분 잠언 23장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우리가 아비의 말을 청종하고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부모님이 우리를 낳았기 때문이에요.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의 말을 청종하고 또 그분을 경히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때문에 잠언 23장 25절에서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낳아주신 은혜를 저버리면 안 됩니다. 부모를 즐겁고 기쁘게 해드려야 하는 게 그 은혜를 갚는 자식의 도리인 거예요. 걔도 그 주인이 베푼 은혜를 아는데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은요,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인 인륜을 저버린 거예요. 인륜을 저버린다. 마땅히 지켜야 될 거를 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44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요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우리의 영혼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영으로서 낳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또한 마땅한 도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도움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도움이 되셨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인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는 우리 교회의 2019년 이 표어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 주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배로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 다시 한번 시작! 예배로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늘과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우리가 살 지구를 만드시고 바다의 육지와 하늘의 새와 육지의 생물들 그리고 이 땅 위에 모든 풀과 나무들을 창조하신 이후에 그 창조사에게 절정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이 세상에 있는 수만 가지 피조물들 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은 오직 우리 인간밖에 없어요.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에 창조주고 세상의 통치자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주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뭘 주셨어요? 세상을 다스릴 것. 그렇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래 지음받기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에 의해서 지배받게 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죠. 세상 만물이 있어요. 시간을 비롯해서 세상의 모든 시간과 공간과 또 물건들과 또 동식물들 모든 것들 다 동원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지음받은 모든 것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에 의해서 우리 인간이 그 아래 들어가 지배받게 되어 있지 않았어요. 우리 인간은 이것을 극복하고 이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지혜와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부터 부여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이렇게 몸도 작고 여러분 뭐 코끼리라든지 사자라든지 코뿔소라든지 수백 킬로에 달하는 동물들도 많잖아요. 우리는 그에 비해서 몸도 작고요. 동물들처럼 강한 힘과 날카로운 이빨과 빠른 발을 갖고 태어나진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다스리며 통치하는 모습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보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걸 보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우리 인간이 타락하면서 그 통치권을 잃어버리고 세상 피조물의 지배 아래 살게 됩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우리는 다른 피조물들을 지배하며 살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지배권을 갖고 있지는 못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나타나는 변화가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에 따라서 회복된 삶을 살게 되는 건데 그 회복된 삶이 뭐겠어요? 회복된 삶. 세상에 끌려가던 사람이 점점 세상과 구별된 길을 걷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세상이 제시한 길만 가요. 세상에서 이리로 오라고, 물질적인 세계에서 이리로 오라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라고 하는 것에 끌려다녔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다른 길을 살아요. 회복된 삶은요, 세상에 끌려가던 사람과는 다른, 세상에 끌려가던 사람 삶과는 다른 길을 걷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돈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물질을 초월하기 시작해요. 안 될 것 같죠? 가능해요. 이 돈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물질을 초월하게 되고요. 어느 순간 물질을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물질을 움직여요. 전에는 환경에 따라 좋았다가 또 절망과 낙심에 쉽게 빠졌던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환경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 환경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정복하고 다스리는 놀란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을 갖게 되면서 나타나는 변화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환경이 지금 막 힘들고 어렵고 막 죽을 것 같고 다 끝내고 싶고 막 이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거기서 끝낼 수 있어요. 하지만 환경을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이 환경이 믿음 안에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약하게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세상 만물 아래 끌려다니도록 그렇게 지음받지 않았어요. 우리는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며 정복하도록 그런 하나님의 통치권을 부여받았다는 것이 그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통치권을 부여받았다는 것 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아주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자,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 3장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자, 우리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어요. 이 동물은 육체만 있고 영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해도 동물에게는 영이 없었는데 영이 없었던 동물에게 다시 영이 생기진 않아요. 때문에 동물과 우리가 소통할 수 없는 거예요. 깊이 소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하나가 안 맞는 게 있어요. 육체는 있어요. 육체적인 교감은 가능해요. 쓰다듬고 이렇게 와서 애교를 부리거나 가능해요. 그런데 그 이상의 교감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안 통하는 무슨 부분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동물에게 영이 없고 우린 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우리 여기 학생들 많은데 영어 공부하러 오셨잖아요. 영어 공부하러 왔는데 영어를 말하는 사람은 영어권 사람하고 소통할 수 있어요. 영어를 더 잘 말하는 사람은 그냥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영어권 사람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어요. 소통할 수 있어요. 그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았다? 영의 형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창조주의 형상, 통치자의 형상뿐만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형상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뭐가 있다? 하나님은 영이신이라고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잖아요. 영의 형상을 우리가 받았다. 즉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영으로서 소통되도록 지음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 어딜 가나 뭐가 있어요? 종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명의 발달과 관계없이 여러분 지금 초현대 문명 속에 사는 우리와 수천 년 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문명 속에 똑같이 존재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종교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만 영적인 것에 반응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그래서 종교가 늘 있어 왔어요. 그런데 어떤 하나님을 찾느냐가 그것이 중요하겠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지음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예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았었잖아요. 사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교회 오셨잖아요. 여기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거. 이 예배가 없다면 여러분 한 주 내내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었겠어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를 꼭 닮은 우리의 자녀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예쁘게 생겼든 그렇지 않든 부모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저도 이제 두 아이가 있는데 그런데 얘네들이 태어났을 때 그 얼마나 그 기억이 지금은 이제 다 커버려가지고 그때 기억이 너무 좋아. 그때 기억을 아직 되씹고 있어요. 근데 너무너무 예쁘거든요. 만 1년이 되고 2년을 정성을 다해서 이 아이를 양육하잖아요. 그때까지 이 아이는 부모 없이는 못 살아요. 계속 양육을 하잖아요. 아기가 말을 잘못하지만 이 아이하고 눈으로 소통을 해요. 표정으로 소통을 해요. 웃거나 울거나 뭐 소통을 하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아기 입에서 엄마, 아빠 이런 말들이 나와요. 엄마, 아빠. 그리고 조금 서툴긴 하지만 엄마 좋아, 아빠 좋아. 이 간단한 말들도 하기 시작하면서 이 엄마, 아빠와 소통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예? 이게 우리 학생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이 부모에게는 무슨 변화가 나타나냐면 아빠들이 밖에서 힘들게 일하잖아요. 잠도 안 자고 힘들게 일해요. 힘들게 일하다가도 엄마, 아빠 했던 그 아기 목소리를 떠올리면요, 입가에 미소가 확 번져요. 그게 희한해요. 그냥 그것에서 잠깐만 생각만 했는데 얼굴에 그냥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얼굴에 미소가 확 번져요. 그리고 그 아기 목소리가 마치 환청으로 들리는 듯하고 그 아기의 표정과 목소리 때문에 사실은 힘들었던 마음이 싹 다 녹아버립니다. 여러분이 웅장한 교회에서 엄청난 악기와 시설 속에서 전문적인 막 음악적 재능으로 찬양을 하고 예배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노래를 잘하거나 못하거나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싶었던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간절한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이 교회 오셔서 엄마, 아빠, 엄마는 없지만 그죠? 하나님 엄마는 없잖아요. 아빠, 이 이단 중에 어머니 하나님 찾는 이단은 가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 이단이에요. 그런 데가 있어요. 예를, 아버지 하나님, 아빠 이렇게 붙는 거예요. 교회 오셔가지고 그렇게 아빠 부는데 하나님은요 여기서 난리가 나신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너무너무 행복하신 거예요. 너 발음이 안 좋아. 아빠가 뭐야? 아빠 이렇게 해야지. 뭐 이렇게 얘기 안 하신답니다. 전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그것만으로도 발음이 어땠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요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지은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이 나옵니다. BC 959년에 준공된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세워진 성전이에요. 이 솔로몬 성전은 당대 최고의 건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른 나라의 왕들이 구경하러 왔다가 그 웅장한 거 화려함에 놀랐더나 대단한 성전이었어요. 그 내부를 보시면 지금 단면도가 지금 돼 있는 건데 저 노란 게 있죠? 다 금이에요. 저거를 다 금으로 그냥 다 둘렀던 대단한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외국에 있는 뭐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딱 보고서는 기절할 정도로 너무너무 아름다웠다 그래요. 지금 뭐 그림이 다 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 솔로몬 성전은 그로부터 400년도 채 되지 않아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BC 586년 유다 민족의 멸망과 함께 완전히 무너져버렸어요. 2014년 이 브라질의 상파울로에 있는 한 오순절 계통의 교회 유니버설 처치라는 곳인데 이 오순절 계통의 이 교회에서 3천억 원을 들여가지고 거대한 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이렇게 보시면 저게 뭐 얼마나 큰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 밑에 보시면 조금만 뭐 나무 같은 게 보일 거예요. 그 밑에 나무 밑을 보면 아주 그냥 개미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그림자가 있는 그게 사람이에요. 저 그러니까 규모가 저게 별로 안 커 보이죠. 이게 11층 규모입니다. 11층 큰 성전인데 그런데 이 웅장하고 화려한 교회를 구약 성경의 솔로몬 성전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비슷한 모습으로 건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저 그림이요 솔로몬 성전하고 그림이 비슷해요. 저게 모티브를 거기서 얻은 거죠. 1만 명이나 들어가는 이 엄청난 교회에서 2014년 브라질 대통령 취임식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를 보면서 왠지 제가 좀 찜찜한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구약의 솔로몬 성전은 결국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게 파괴가 됐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성전 시대가 아니고 교회 시대잖아요. 그렇죠? 교회를 통해서 사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시대거든요. 근데 저거를 좀 저렇게 지었다는 것이 좀 아쉽더라고요. 물론 이제 저걸 지으신 분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좀 비슷한 예를 하나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미국의 남가주 LA에 가면은 1980년에 완공된 수정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이 수정교회라는 곳은 방송설교자로 굉장히 유명한 이 로버트 슐러라는 목사님, 긍정의 힘을 좀 많이 강조하시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란 분이 계신데, 이분이 개척했던 교회입니다. 건물 전체에 대형 유리를, 그러니까 교회 건물 전체가 유리로 돼 있어요. 1만 600개가 넘는 그 건물의 엄청난 큰 유리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지었고, 진도 8.0에 견딜 수 있도록 튼튼하게 건축했습니다. 그래서 저 교회 앞에는요, 지금도 관광버스가 저 앞에 쫙 서요. 성도들 태운 관광버스냐? 아니요. 그 관광버스가 뭐냐면 저의 관광코스가 되어버렸어요. 너무 교회가 멋있고 아름다워서 크리스탈 처치가, 그래서 지금도 막 관광버스가 뭐 엄청나게 길게 늘어서서 저기 가서 앞에서 사진 찍고 교회 안에 들어가서 사진 찍고, 제가 전에 한번 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성전 이 교회 강단에서부터 물이 흘러요. 물이 쫙 가운데로, 저 성전 가운데 물이 흐르는 모양이에요. 물이 쫙 흘러가지고 저 끝까지 해서 성전 밖으로 해서 성전 밖에 있는 연못이랑 연결이 돼요. 에스겔 47장의 환상 있죠? 그거를 본떠서 모티브로 해서 이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 성도들도 미국 가면요, 미국 가잖아요? 그럼 LA잖아요. 꼭 한 번씩 들리는 아주 유명한 관광지이기도 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도 저희 가서 사진 찍어 오시고 그랬어요. 한때 1만 명이 넘게 출석했던 이 교회가, 그런데 2006년에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은퇴를 하면서 은퇴 후에 이 목회직 승계를 하는데 이게 잘못된 승계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국 같은 경우도 이 자식들한테 승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 교회 자체가 워낙 큰 교회예요. 근데 이게 자식과의 승계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 문제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1만 명 이상 출석했어요, 목사님 계실 때. 근데 이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결국 2010년에 교회는 파산합니다. 2006년에 은퇴하셨어요. 근데 2010년에 파산했어요. 뭐 이게 뭐 믿겨지지 않는 일이지만 그렇게 됐어요. 제 한국에도 지금 목회직 승계 문제 때문에 확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있는데, 빨리 안정적으로 잘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뜻 안에서 안정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 교회가 지금, 그래서 지금 이 교회는 그 팔렸어요. 지금은 카톨릭 교회가 저 교회를 샀어요. 사가지고 로마 카톨릭 교회가 저 교회에서 미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한 초대형 성전 건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제가 왜 이 크리스탈 처치와 또 지금 막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브라질에 있는 상팔로에 있는 솔로몬 성전 모양을 똑같이 한 것과 또 구약 3000년 전에 지었던 가장 화려했던 이 솔로몬 성전, 이 세 가지를 제가 왜 말씀드리겠습니까?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한 초대형 성전 건물이 있어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3천억을 드려도 괜찮아요. 그러나 거기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열정적으로 주님을 예배한다면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런 게 화려해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나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고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올해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말씀, 주제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나타난 첫 번째 증상은 관계 파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졌지만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깨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은 우리가 예배로 회복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우리가 어떻게 회복해 나가야 될까요? 창세기 3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가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라고 질책하시자 아담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하와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라고 남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남탓을 하는 건 참 비겁한 거예요. 특히 남자들이 여자 탓하고 부인 탓하고 비겁한 거예요. 또 뭐 여자건 남자건 뭐 남 탓을 하는 건 비겁한 거예요. 근데 이게 죄의 특징이에요. 죄의 특징이에요. 차라리 잘못했습니다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빨리 회개하면 그게 원래 좋은 일입니다. 아담은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에게 데려가시니까 하와를 탁 창조하셔서 아담에게 딱 데려갔어요. 그랬더니 아담이 하와를 딱 보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하와를 향해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하면서 하와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아담이. 그때 아담의 마음은 진심이었어요. 진심이었어요. 진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 죄라는 거는요, 모든 관계를 깨는 특징이 있어요. 죄는 모든 관계를 깹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깨요. 그 사이에 죄가 끼면 이게 깨져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깨져요. 지속할 수가 없어요. 이거 모두 깨트립니다. 때문에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지속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한다면 관계 속에서 있을 수 있는 모든 잘못된 거를 버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그래서 저 사람이랑 내가 가까이 지내야지, 좋은 사람이니까 내가 가까이 지내면 나도 참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가까이 지내. 그런데 그 사람이랑 내가 좋은 관계를 유지했어요. 그런데 이게 왜 깨져요? 중간에 뭐가 낀 거예요. 잘못된 뭔가가 낀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거짓말을 했어요, 내가 진실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 사람 험담을 했어요. 이게 깨져요. 그럼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어요. 좋을 수가 없어요. 이게 모든 관계를 깨는 건 다 죄예요, 죄. 이런 게 없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도 그냥 하지 말고, 그리고 내가 그 사람한테 항상 진실하게 나아가고, 이러면 그 관계는 계속 좋은 관계로 유지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이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다면 그분하고는 진실하게 가야 돼, 진실하게. 그러시면 여러분 그 관계는 계속 이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진 관계는 어떻게 회복이 돼요? 예배를 통해 회복이 돼요. 예배를 통해 회복되고 예배를 통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가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예수 사랑으로 그들을 섬겨주고 실천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한번 볼게요. 25장 35절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릴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었고 헐벗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돌봤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의인들이, 우리가 언제 주님을 돌봤습니까? 주님이 어려울 때 우리가 언제 돌봤습니까? 라고 되물었어요. 그랬더니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연약한 자 하나에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누군가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이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도와준 것을 당신을 향해서 그렇게 섬긴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이라는 것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게 되어 있어요. 위에서부터 임한 하나님의 사랑은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때문에 마음에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돕고자 하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연약한 사람을 보면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 메말라 있다. 아, 저 사람 게을러서 그래, 저 사람 열심히 안 해서 그래, 이런 식으로 이 마음이 메말라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입어서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만이 그 은혜를 또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그 은혜를 충분히 경험한 사람이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어요. 우리 안에 굳어진 마음들, 강팍한 마음들이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부드러워지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분명 우리 주변에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향해서 여러분의 손을 내밀어 잡아주시면 됩니다. 큰 재정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게 있는 이웃사랑의 작은 마음만 있어도 그 마음이 어려운 중에 있는 이들의 마음의 큰 힘과 용기가 될 겁니다. 우리가 매달 필리핀 현지교회 어린이들을 돕고 있는데 그런 일들에도 동참해 보시고, 또 여러분 이 카페에서 뭐 차 마시잖아요. 이게 도네이션 해요. 우리 다 그냥 커피값 같은 걸 도네이션 하는데 그 도네이션 하는 일에도 여러분 동참해 보시고, 커피도 일부러 한 잔 더 마시고 50회에서 100회에서 드시고 그거 하시면 돼요. 탈북자, 우리가 탈북자 선교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있잖아요. 우리 개척 초창기에 탈북 대학생들이 와서 새로운 인생을 막 살더라고요. 좋은 대학에 막 들어가고 막 그런 모습을 보니까 참 쟤네들이 북한에 있었으면 정말 힘들었을 텐데 정말 생명 걸고 와가지고 저렇게. 근데 우리 또 탈북자 선교 하고 있어요. 우리 선교사님, 스테반 정 선교사님이 하고 있어요. 예, 한번 세부에 오시라 그랬는데 뭐 기회가 되면 한번 오실 거예요. 뭐 이런 분들이 우리가 선교비 보내드리고 있는데 뭐 그런 것도 여러분 또 동참하시고, 또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을 향해서 여러분 사랑을 나눠주세요. 손 조금만 뻗으시면 됩니다. 올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풍성한 사랑이 이웃들을 향해서 흘러가기를. 꼭 뭐 어디 멀리 가지 않아도 돼요. 우리 주변에 또 있어요. 우리 주변에 여러분 돕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우리 세 번째 주제 보실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로 예수 사랑 전하는 교회.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 중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건데, 이웃에게 빵 하나 나눠주는 것도 사랑이지만 빵을 나눠 받아 먹어 배부른 그 이웃이 만약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오늘 밤에 죽어서 지옥에 떨어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빵은 먹어서 배는 부른데 오늘 복음을 몰라서 오늘 만약에 하나님이 그 생명 데려가시면 어떡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알고 수치를 느끼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아 입었습니다. 그러나 이 반나절만 지나면 그 나무 잎은 말라 비틀어져서 또다시 수치를 느끼고 또 보이니까 창피하고 또 부끄러워졌어요. 자, 그러나 오늘 창세기 3장 2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죄는 아까 관계를 깬다 그랬죠? 그죠? 이 죄의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어요. 죄는 우리에게 수치를 가져와요. 죄는 관계도 깨고 또 부끄러움도 갖게 만들어요.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나무 잎을 갖고서는 그 수치를 가릴 수가 없었어요. 금방 말라 비틀어지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했는데, 가죽옷을 지어 입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 가죽옷이라는 건 동물이잖아요. 응? 가죽옷을 지어 입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희생이 필요해요.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그들의 영원한 수치를 영원히 가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희생양이 필요했던 거예요. 희생양.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수치를 가리우시기 위해서 희생양이 되실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특별한 사건입니다. 괜히 그냥 나뭇잎 불쌍해 보이니까 가죽 치마 입혀주자 해가지고 입혀준 게 아니에요. 이거는 장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희생을 하실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을 십자가 위에서 당하셨는데, 십자가 처형은 옷을 모두 벗겨서 사람들 앞에서 철저하게 수치를 당하게 만드는 처형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형이라는 게 그냥 아파서 죽는 게 아니에요. 아픈 것도 아프지만 여기 한 몸 매달리잖아요. 지혈이 돼요. 피가 굳어버려요. 피를 다 쏟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예수님 여기 돌아가신 다음에 창으로 찔렀을 때 피와 물이 나왔다는 거는, 그거는 이제 나중에 돌아가신 이후에 문제였어요. 사실은 이 손에 못을 박고 발에 못을 박은 거는요, 지혈이 되게 돼 있어요. 마릅니다. 근데 이 매달려 있으면서 목마름과 고통을 굉장히 심하게 겪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속옷을, 우리가 보는 그림에서처럼 그런 속옷을 입지 않아요. 옛날에 그런 속옷이 없었습니다. 2000년 전에 그런 속옷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속옷째 다 벗겨집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남녀노소가 지나가면서 그 옷을 다 보면서 수치를 겪는 거예요. 그게 창피한 거예요. 너무너무 부끄럽고 창피한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 고통을 겪는 건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의 대가로 철저하게 수치를 겪으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이 세부에 살고 있는 교민들에게 여러분 꾸준히 우리가 전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까운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요, 맛있는 밥 한 끼 사주는 게 아닙니다. 값비싼 선물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일시적인 것들, 돈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영생입니다. 돈 주고 할 수 있는 거는, 돈 주고 할 수 있는 거는 귀한 게 아니죠. 여러분, 이 영생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올해 여러분을 통해서 한 영혼 이상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의 관심이 저분 전도해야 되는데, 저분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1년 동안 기도하세요. 그리고 결국은 그분, 여러분 전도하셔서 그분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세요. 저도 저를 전도한 친구에게 지금까지 늘 고맙게 생각해요. 저를 만약 전도하지 않았다면 제가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텐데, 그 친구 한테 늘 고마운 마음 갖고 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여러분 15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죄인 하나가 주님 앞으로 돌아왔을 때 하늘에서는 천국 자체가 열린, 천국 잔치가 열린다는 거예요. 전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역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어떤 전도에 대한 마음을 주실 거예요. 아, 저분 전도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달력 있잖아요. 교회 달력 갖다 주세요. 갖다 주시고 그런 분들에게 갖다 드리세요. 여러분 콘도에 사시고 여러분 사업장 주변에 사시는 분들에게 나눠주세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는 바로 그 한 영혼이 올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에 우리 세 가지 주제 나눴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 예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전도로 예수 사랑 전하는 교회. 예.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모든 걸 다 지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마지막에 말씀하실 때 심히 좋았더라. 근데 그 마지막에 누굴 지으셨어요? 우리 인간을 지으셨잖아요. 우리를 보시고 주님이 너무 흐뭇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을 보시고 너무 좋으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통치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통치권보다 더 좋은 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우리가 죄 범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다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요. 예배를 통해 주님 사랑,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실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모든 관계들이 하나님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보다 연약한 사람들에게 손 내밀고 잡아주고, 여러분이 그릇이 큰 사람이잖아요. 여러분이 마음이 큰 사람이잖아요. 큰 사람이 손 내밀어서 잡아주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 예수 사랑 실천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전도를 통해서 예수 사랑을 우리가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한 곡 같이 드렸으면 좋겠는데, 이 찬양은 찬양은 제가 오늘 말씀 전하면서 이 찬양을 선곡을 하고 가사를 보니까 이 가사가 오늘 우리 교회가 1년 내내 불러야 될 찬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제 처음 불러보는 찬양이라 어려울 수 있겠지만 가사가 이래요.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올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 위에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이 마지막 부분이 사실은 제 마음에 가장 크게 와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올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우리 김민경 집사님이 정민혜 집사님을 딱 보면 사랑에 빠지는 거야. 남녀간에는 조심해야 되고 사랑에 빠지는 거야. 너무너무 정민혜 집사님, 우리 이지훈 집사님 보면 사랑에 빠지는 거야. 너무 좋은 거야. 사랑에 빠지는 거야.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셔서,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올해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대단한 걸 이루지 않아도 괜찮아요. 성도가 엄청나게 막 몰려와가지고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교회 재정이 막 넘쳐나고 막 이런 거 없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이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가고, 우리도 하나의 교회로서 이런 교회가 개인이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